이유인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흑해함대에서 기함 역할을 하는 순양함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강에서 모스크바우에서 발생한 화재로 탄약이 폭발했다면서도 화재 원인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승조원들은 모두 대피했고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자국군이 이 선박을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막심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우데사 주지사는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 넵튠 지대함 미사일 두 발이 모스크바우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첸코 주지사는 흑해를 지키는 넵튠 미사일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마리우폴 시장이 밝혔습니다. 바딘 부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어제 화상 기자회견에서 약 15만 명이 마리우폴을 떠날 수 있었지만 10만여 명은 아직 대피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이첸코 시장은 마리우폴 부각의 주민 6만 명도 짐을 꾸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 범죄 증거를 숨기기 위해 점령한 도시 일부를 폐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3개의 이동식 화장시설이 마리우폴에 마련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천여 명이 항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한 정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사 장비와 보급품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는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8억 달러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집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 영토와 가까워 러시아의 물류와 공급 경로가 더 짧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는 평평하고 개방된 지형이라면서 이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상군 투입에 앞서 탱크와 장거리 발사포, 로켓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연방하원 의원 398명에 대해 러시아 입국 금지 등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어제 이번 조치는 미국이 러시아 의회 하원인 국가두마 의원 322명을 제재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제재 대상자들의 러시아 방문이 금지된다는 것 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어제 캐나다 상원의원 87명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가 두마 의원 351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관영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외무부를 인용해 조만간 러시아가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제재 대상자를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결의안 조안이 유엔 총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엔 주재 리히텐슈타인 대표부는 40여 개 나라가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10일 이내 유엔 총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린더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도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 가입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어제 스웨덴 총리와 함께 스톡홀름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모든 종류의 행동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린 총리는 나토 가입 선택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 2월 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7함대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라함 링컨함이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에 대한 조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상원 법안에 담긴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7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7함대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라함 링컨함이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양국 간 훈련이 재래식 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링컨함의 동해 진입이 북한에 대한 경고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해군의 에이브라함 링컨함이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미 7함대가 13일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링고 7함대 대변인은 링컨함의 동해 진입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훈련 같은 일상적인 양자간 작전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훈련은 양국 파트너십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재래식 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링고 대변인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정기적으로 훈련한다며 우리는 미 해군이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해양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법을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가가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링고 대변인은 링컨함의 동해 진입이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냐는 질문에 앞서 미 국방부 관리들이 말했듯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남북한의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링고 대변인은 한국 해군이 이번 미일 연합훈련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한국 해군 사령부 또는 한국 함대에 문의하라면서 미 해군은 정기적으로 이 지역의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훈련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링고 대변인은 또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 미한 연합합동지휘소 훈련과 함께 미 항공모함 타격단과 한국 해군의 합동훈련을 실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 해군은 훈련할 기회를 찾고 있다며 한국 해군에 질문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일부 한국 언론은 복수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 당국이 한국의 동해 한국 작전 구역 내에서 미한일 3국 연합훈련을 제안했지만 한국 측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미일 연합훈련에는 링컨함과 미사일 순양함 모바일 베이함, 이지스 구축함 스프루언스함,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공군함, 이나즈마함 등이 참가했습니다. 미 7함대는 13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양국의 훈련 사진과 함께 미 해군의 F-35C 스텔스 전투기와 호크아이 항공통제기,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동해에 진입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호, 시어도 루즈벨트호, 니미츠호 등 미 핵항모 세척이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군사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13일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13일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나토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이것이 한국과 많은 나라들의 관심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토는 북한이 핵과 화학, 생물전 역량,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는 기존의 유엔 제재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한국이 나토에 가치 있는 파트너 국가라며 나토는 법의 힘이 힘의 법칙보다 우세하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바우어 위원장의 방안은 나토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파트너십을 중시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적국에 대한 나토와 한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적이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국제적 과제에는 국제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세계 안보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유럽은 지난 한 세기 전 가장 어두운 시절 이후 볼 수 없었던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수준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나토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10억 명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한다면서 바우어 군사위원장도 이번 방안에서 이 점을 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바우어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나토 권역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어 위원장은 나토는 북핵 문제를 중요한 안보 위협을 여기고 있고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에 대한 조율 절차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상원 안에 담긴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최종 안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 지도부가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을 조율하는 협상에 참여할 대표 의원 명단을 최근 잇따라 발표하면서 양원 간 조정 협의가 공식 시작됐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상원의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 하원의 미국 경쟁 법안과 이 법안에 대한 상원의 수정안 등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여러 개의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양원의 조율이 이뤄집니다. 특히 이달 초 상원을 통과한 하원의 미국 경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담긴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조항은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에 대한 것으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이행 압박을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당초 하원에서 공화당의 영킴 의원 주도로 추진됐지만 본회의 심의에 붙여지지 못해 하원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제출한 하원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중국 법안과 대북 제재를 연계하는 조치가 부활했습니다. 이 조항의 포함을 추진했던 영김 의원이 이번 조정 협상에서 하원 공화당 측 외교안보 부문을 대표하는 의원 명단에 포함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조항은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압박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을 중단하고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중국 기업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등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를 획득하도록 돕는 개인을 추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원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정협의에서 심의되는 또 다른 법안인 상원의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에도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어 최종안의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의 미국 경쟁 법안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 지연을 이유로 주요 돈 세탁 우려 국가로 지목된 나라 등에 대한 단속 권한을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에 부여해 당국의 관련 단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조항이 담겨 있는데 이 조항이 최종안에도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조정협의에서 하원 민주당 측을 대표하는 의원 명단에 포함된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최근 성명에서 해당 조항은 재무부의 돈 세탁 단속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조항의 최종안 포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최근 워싱턴을 찾은 데 이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곧 서울을 방문하는 등 양측 간 긴밀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차기 한국 정부와 새로운 관계를 짜면서 대북 억지력과 미한 공조 강화, 중국 견제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차기 한국 정부와의 연쇄 협의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미한 간, 더 중요하게는 미한일 간 더욱 강력한 안보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현재 미국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미국, 한국, 일본의 정보와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 high priority for the U.S. is strengthening U.S., South Korean, Japanese intelligence and defense cooperation. There's an urgent need.
매닝 연구원은 전술 핵무기, 순항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 머브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김정은이 지난 몇 년간 습득한 신형 무기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억지력을 새롭게 개선할 급박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작전을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무기 개발 작전이 매우 빨리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 그리고 차기 한국 정부의 생각을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백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국방과 억지의 강력한 토대 위에 정책을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부는 연합군사훈련, 군사장비 배치 등을 통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며 연합지휘소 훈련을 이어가는 한편 야외 실기동 훈련, 실사격 훈련, 방공훈련, 해군훈련 등 미한 상호 운용성 관련 훈련들이 확대되고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문제에는 미온적인 입장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전략자산을 직접 한국에 배치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issue of redeploying strategic assets onto the Korean Peninsula, I don't detect any enthusiasm for that idea among the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재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살펴볼 때 열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실제로 배치하지 않고도 강한 억지력을 보장해주는 방법들이 있고 전략 자산 배치는 한국 내 일각의 반대와 북한의 핵 증강 명분 제공 등 상황을 복잡하게 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반면 윤 당선인은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미한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진 차기 외교부 장관 지명자도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한 후 확장 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재개되면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또는 전개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인수위 면담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협의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VOA가 별도로 보낸 관련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괌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 지역에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있다며 지금도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need to deploy them in the area, just as we've deployed them to Guam, to Kadena and Okinawa, you know, as we have a carrier battle group in the region as we speak.
맥스웰 연구원은 하지만 우리가 왜 전략 자산을 북한의 타격 범위 안에 배치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군사적 관점에서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영구히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위험성과 이익을 따져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신임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며 안미 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13일 VOA에 워싱턴은 모든 동맹과 영내 친구들이 무역 문제 등 공급망 문제 등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Washington would prefer all of our allies and friends in the region to not be overly dependent on
리스 전 실장은 중국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한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중국을 대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중국의 역내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이 공동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미국과 한국 간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박진 차기 외교부 장관 지명자가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힌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간 관점의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So what they laid out in the meetings, as well as what President-elect Yoon has said, is music to American ears. We're seeing that there will be much greater similarity.
클링너 연구원은 윤 당선인의 한미 정책 협의 대표단이 미국 당국자들과의 회의에서 제시한 내용들과 윤 당선인의 발언은 미국의 반가운 소리라며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관점에서 보다 큰 유사성을 보일 것이고 양국 관계의 방해물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랭너 연구원은 과거 양국 관계 방해물들로 트럼프 전 정부 당시 방위비 협상 논란, 한국의 성급한 종전선언 추진 등을 꼽았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차기 정부 측을 만날 때 가장 큰 우선순위는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ll of that, I think, is designed to ensure that the two allies continue to try to stay on the same page and try to coordinate very closely together.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차기 한국 정부 측에 계속 접근했으며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언급되고 있다며 이는 모두 특정한 전략에 집중하기보다는 두 동맹이 의견을 일치시키고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차기 한국 정부에 대한 접근법의 중심에는 협력과 협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차기 정부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바이든 정부가 차기 한국 정부와 대북 정책을 짤 때 미한 협력을 넘어 일본과의 공조도 강조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priority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is continue the excellent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리스 전 실장은 바이든 정부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한국과 미국 간 훌륭한 협력을 계속하면서 일본을 포함하는 협력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동맹 구조를 단결시키고 북한에 대한 그 어떠한 접근법에 대해서도 세 나라 간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중 하나이며 군사 강국이라며 미국의 동맹으로서 아시아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더 많이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2018년 폐쇄했다고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3번 갱도로 통하는 지름길을 만들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국장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최근 핵실험 재개를 강력히 시사하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성사진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남쪽 근처에서 갱도 굴착 정황 등 활발한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So the big changes that we see are activity tunnel number 3 on the south side of the site.
루이스 국장은 많은 새 건물이 건설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의 수리 정황과 갱도 굴착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2018년 폭파한 3번 갱도의 입구 뒤쪽을 굴착해 다시 갱도로 통하는 지름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핵실험 외에는 핵실험장의 준비태세를 갖출 이유가 없다며 북한이 핵실험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핵실험에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유독 복구 움직임이 활발한 이유에 대해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갱도를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지난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할 당시 이미 사용했던 한 개의 갱도와 사용하지 않은 두 개의 갱도가 있었다며 3번 갱도 부근의 움직임은 북한이 2번 갱도를 폐기하고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진행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또한 풍계리 핵시설 외에도 북한이 다른 곳에서 핵시설을 운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certainly possible that North Korea could open a new complex someplace else.
루이스 국장은 북한에게 핵시설용 갱도를 굴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며 다른 곳에 새 핵실험장을 구축하는 것은 분명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핵실험 시설은 사용 즉시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비밀 핵실험장을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점이 없으며 북한으로서는 풍계리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두 개의 갱도와 부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훨씬 쉬운 접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모든 신뢰 구축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1월 공언대로 풍계리 핵시설을 복원하고 있으며 핵실험을 곧 재개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도 13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 랩스에 지난 5일 위성사진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지하 핵실험장의 갱도 굴착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대거 쌓여있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스 소장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에 대비해 산 능선에서 지하시설로 통하는 갱도를 복구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위원이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것과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지난달 말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내 4개 갱도 중 과거 핵실험에 사용된 적이 없는 3번 갱도로 통하는 남쪽 입구에서 활발한 핵실험 사전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남쪽 입구 주변에 철거된 건물 부지에 통나무와 흙더미가 쌓여있는 모습이 새롭게 발견됐으며 차량의 인원과 움직임도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쪽 입구 주변에서 새 건물과 방수포로 덮인 정사각형 구조의 물체가 새롭게 발견됐다며 이는 3번 갱도 남쪽에 2차 입구를 만들기 위한 굴착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일 발표한 추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2차 입구를 설치하고 갱도 내부 굴착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잠재적인 핵무기 실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3번 갱도 복원 작업을 계속 진척시키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도 중단됐던 핵개발이 재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콜로라도 광산대학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핵실험 중단 조치 이후 영변 지역의 월평균 야간 광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지난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영변 일대의 월평균 광량이 북한의 가장 최근 핵실험 당시인 2017년보다 약 30%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해 8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를 같은 해 7월부터 재가동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최근 금강산에 있는 한국 측 시설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나선 데 대해 출범에 임박한 한국의 새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행동이 북한의 대외적인 고립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산이자 남북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을 원점부터 독자 추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에 철거 통지문을 보내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가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발발로 관련 움직임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러던 북한은 최근 해금강 호텔과 아난티 골프장 등 한국 측 시설에 대한 철거 작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해금강 호텔에 대한 해체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호텔에서 약 1.8km 떨어진 아난티 골프장도 철거 중인 정황이 민간 위성 사진에 포착된 겁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북한 측에 철거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조속히 호응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대방 투자자 자산의 보호라는 남북 당국 간 합의는 물론 모든 사안을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온 사업자 간의 신뢰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남북협력사업으로서의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일찌감치 수립한 독자개발 방침에 따라 철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상당 기간 남북관계가 이제 재개되기 힘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강산 관광의 미래도 이제 극히 이제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남쪽과의 관계에 의존해서 경쟁력 있는 관광지를 방치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판단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한국 쪽하고 협의 없이 이제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도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 때 주요 부문별 과제로 관광산업 활성화, 금강산지구 현대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번 조치도 이런 계획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중국과의 교역 위축 등으로 심화된 경제난 속에서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인 관광산업에 다시 손을 대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북한의 이런 일방적 행동은 경제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행동이 대미, 대남 관계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올 초부터 펴고 있는 강경책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본인들의 자산이 아닌 걸 일방적으로 철거한다는 얘기는 국제 신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강산에 방역을 유치한다는 건 국내 수요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국내 수요라는 게 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저러한 행동은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 그러니까 결국 1월 달부터 시작된 모라토리엄 파기, 실제로 파기했죠. 3월 24일 화성17형으로. 여기에 따른 대남 압박의 강화 차원으로 이렇게 봐야겠죠.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보수 성향의 윤석열 새 정부와 향후 긴장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압박 카드를 순차적으로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신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관계는 더 악화될 수 있을 거고 앞으로 그 예를 들면은 조평정도 해체 안 하시고 있게 조치도 있을 거고 한의식의 시그널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한 북한의 또 다른 비군사적 대남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남북 통신 연락선 차단이나 개성공단 시설 철거, 9.19 군사합의 파기 등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가 국제사회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영석 전 차관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엔 외자 유치를 통해 여러 경제 특구들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을 기치로 외부와의 문을 닫고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부정적이죠. 그런데 외자 유치의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뭐 외자 유치 그거 눈치 보느라고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차원이 강하지 않나 싶어요.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관계를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집중하고 내부적으로는 사상통제를 강화하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 고립을 자초하는 통치술을 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외 협력이라든지 뭐 대외 사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이 강한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국내 정치나 정책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저런 식으로 마음대로 폐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외 관계에 대한 경직된 사고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협력 사업으로 1998년 시작됐지만 2008년 7월 한국 관광객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터진 이후 지금까지 중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에 첫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가 있고 핵개발을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는 오늘 즉 14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의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자체가 남북관계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했던 지난 5일 담화를 언급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남쪽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정상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정하는 건 합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10주년을 맞아 그의 치적과 우상화 작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들을 상당 부분 지키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보를 보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VOA가 김 위원장 10년의 약속과 이행 결과를 국내, 국외로 나누어 점검한 기획보도 오늘은 약속 파기가 노골적으로 지속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남북 대외 정책을 살펴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환담장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윤영찬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입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고 화답했고 김 위원장은 이후 대결의 종지부를 찍자며 서울 방문도 약속했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의 약속을 어겼듯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로 문 대통령은 다시 새벽잠을 설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달 4년 4개월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재개하면서 모라토리엄, 즉 실험 유예 선언을 파기했고 지난 2018년 폭파했다고 선전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다시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종지부를 찍은 것인데 지난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무기 시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신뢰를 표한 트럼프 대통령을 무한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I think he's a man of his word.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자의 이런 약속과 합의 파기는 수십 년째 반복된 것으로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지난 1991년 한국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유엔 안보리에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의 방침을 통보해 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됐었습니다. 이후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로 위기가 봉합되었지만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한 사실이 나중에 불거지면서 2차 북핵 위기로 이어졌고 이후 6자회담을 통한 9.19 공동성명 합의와 이행계획을 담은 2.13 합의, 13 합의가 도출됐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3일 BOA에 북한이 지금까지 핵무기를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한 8개의 국제 합의와 이행을 약속했지만 모두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런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e've gone through eight international agreements, four of which North Korea promised never to build nuclear weapons, and then four subsequent.
향후 북한과의 모든 합의엔 매우 상세하고 강제적인 사찰, 모니터링 요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 정권이 합의를 계속 파기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hy have they broken promises? Because any promise.
핵 폐기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약속도 다 빈약한 것은 북한 정권의 궁극적인 야욕이 이미 획득한 핵무기뿐 아니라 핵무기를 틀어쥐고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 정권이 이런 이유 때문에 9.19 공동성명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합의를 하고도 사찰을 거부하는 등 약속 파기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주재 미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차장도 같은 견해를 보이면서 특히 최근 북한 지도부의 행태는 비핵화나 군사적 대치 수준의 어떤 광범위한 감축 관련 협상에 더는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that they are signaling that they are no longer interested in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며 과거와 같은 전략적 인내는 어떤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망명한 전직 북한 외교관들은 북한 정권이 합의를 계속 파기하며 외부 세계를 기만하는 이유는 체제 생존, 내부 결속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들입니다.
저는 크게 그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정권의 속성이고요. 그러니까 그 김씨 세습 독재 체제로 되어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과 미사일을 계속 쥐고 나가야지 자기의 장기적인 정권 체제 안정을 보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내부 결속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작은 나라가 미국 큰 나라인 세계 유일 초대국인 미국과 지금 뭐 맞짱 뜨는 형태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게. 그게 국민들한테는 아주 궁지로 부풀고 아주 그, 예, 좀 그렇게 하는 그런 거로 이렇게 쭉 몰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아주 유리하거든요, 이게.
류 전 대사 대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김정은은 미국이란 주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존재해야지 이 김씨 세습 정권의 장기적인 안정성이 담보된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저, 저 나라를 계속 악마화시키고 저 나라를 그렇게 다재하지만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핵과 미사일을 가질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왜? 미국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우리를 우리 제도를 고립 압살시키기 위해서 책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대의 명분으로 그다음에 또 인민들을 또 결속시킬 수 있는 대의 명분이 또 생긴다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맞짱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이걸 속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체제 안정이요 뭐 이런 그 자기들이 회담에 나가서 이제 해야 되는 곳하고 인민들한테 내뱉는 말은 또 다르죠. 김정은이 자기 계속 김씨 패밀리가 계속 세습하면서 이 나라를 자기의 독점국가처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로 이해가 되니까 완전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반복되는 약속 파기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이 하나가 돼 강력한 목소리와 다양한 조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류 전 대사 대리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리석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선 북한 정부의 힘을 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outsiders can do is reduce the power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경제 제재와 억제, 인권 캠페인, 다른 조치들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북한 정권의 숨겨진 자금줄을 추적하고 중동 테러 국가들과 단체들과의 거래를 중단시키며 중국의 제재 위반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도 미국이 한국, 일본과 매우 강력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할 때 아주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펴고 억지력을 강화하며 북한 정권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지난주 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회동했지만 어떤 종류의 제안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비관론이 있었다면서 대안 중에 하나로 대북 정보 유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hen I was at a meeting last week with a large number of Korea watchers, there was just sort of widespread pessimism.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여러 명이 이달 초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에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만나 대북전단금지법과 대북인권단체들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재고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류현우 전 대사 대리도 대학 시절 황해도에 농촌 동원을 나갔다가 한국이 러시아와 수교했다는 전단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현 상황에선 대북 정보 내용과 형식을 대폭 강화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역량을 증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하자면 우선 내부적으로 정보를 많이 유입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밖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한 이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는데 그걸 이렇게 좀 유입을 시키는 작업을 외부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때 한국 소유였지만 단기간 내에 북한으로 매각된 선박이 추가로 세 척 더 확인됐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불과 며칠 만에 북한 항구의 모습을 드러낸 뒤 불법으로 석탄을 싣거나 또 고가의 차량을 북한으로 운송하기도 했는데 최근 2, 3년 사이 유독 한국 선박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4일 8,773톤급 화물선 니홍호는 한국 인천항을 떠나면서 한국 항만당국에 중국 스다오항을 목적지로 신고했습니다. 리홍원은 당시 파나마 깃발을 달고 있었지만 선주와 운영주의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으로 표기된 사실상 한국 선박. 그런데 인천을 떠난 지 약 9일이 지난 2019년 12월 23일 리홍원은 북한 송림항에서 포착됐으며 며칠 만에 국제사회 선박 등록 시스템에 북한 자성 무역회사 소유의 도명호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국 회사 소유의 중형 화물선이 한순간에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BOA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몇 년간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선박을 조사한 결과 한때 한국 소유 혹은 한국 깃발을 달았던 선박들이 북한에 매각된 사례가 최근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3월 발행된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북한 소유가 된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와 신평 5호가 매각 직전까지 한국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해 논란이 일었던 뉴콘크호도 한국을 떠나 본격적인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기 전까진 한국 선박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후 BOA가 한국 정부의 입출항 정보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등록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이홍호를 비롯해 최소 3척의 북한 선박이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회사에 의해 매각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이홍호의 경우 한국을 출항한 2019년 12월 14일과 북한에서 모습을 드러낸 23일 사이를 전후해 북한 혹은 제3국의 북한 위장회사 등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홍호가 북한 송림항에 입항한 사실과 별도로 북한산 석탄을 중국 저우산으로 운송하는 등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홍호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또 현재 진유한호 혹은 찬롱호란 이름으로 운영 중인 선박은 2019년 10월과 11월 각각 북한으로 벤츠 차량 2대와 전자제품이 가득한 컨테이너를 옮기면서 제재 위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 역시 불법 행위가 포착되기 약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고 또 한국 선주에 의해 운영되어 온 써니 시더호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박은 2019년 8월 12일 부산항을 떠난 기록을 남겼는데 약 3일 뒤인 15일 한국 선주가 홍콩 회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밖에 2020년 10월부터 북한 선적을 갖게 된 수령산호도 같은 해 7월 16일까지 여수에 머문 기록을 남긴 선박으로 당시 카메룬 깃발을 달고 있었지만 한국의 한 해운회사가 선주였습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앞서 BOA가 확인한 3척에 이어 추가로 3척의 한국 선박이 2019년과 2020년 사이 집중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겁니다. 특히 한국으로 떠난 뒤 곧바로 북한으로 넘어간 점으로 미뤄볼 때 일정 기간 제3국에서 운영된 후 재판매된 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제3국 소재 위장회사 등을 통해 한국 선박을 구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한국은 2010년 524 조치 등을 통해 선박을 포함한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북한과 선박 등을 거래할 때 미리 재무부와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 유엔과 한국, 미국의 제재를 회피한 채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는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한국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 선박들이 북한에 매각된 사례가 빈번히 관측되는 것과 관련한 BOA 질의에 선박의 해외 매각 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사 등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매각 시 사전에 선박의 최종 목적지, 사용자, 중개인 등의 신원과 과거 거래 기록 정보 등을 확인하고 선박 매매 계약서 체결 시에도 구매자로부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독 한국 선박을 구매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BOA가 최근 대북 제재 위반에 가담한 선박을 조사한 결과 한반도 주변 나라 중에선 중국을 제외하고 사실상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앞서 선박업계 전문가인 이동근 우창해운 대표는 사용 기한이 짧아 중고 거래가가 높은 일본 선박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 선박이 북한 당국의 대안으로 떠올랐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이 구매한 한국 선박 대부분이 중량 톤수 만 톤 이하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런 크기의 매매 계약이 이뤄질 때 한국 정부와 한국의 선박 판매자 등은 자금 출처 등을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65년 4월 14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햄 링컨이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연극 관람 도중 저격됩니다. 저격범은 존 윌크스 부스라는 배우였습니다. 연극 배우였던 부스는 공공연히 노예제를 옹호하며 링컨을 비난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1865년 4월 14일 보스는 무대 바닥으로 뛰어내려 폭군을 죽여라고 소리친 다음 문 밖으로 뛰어나가 말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인 1865년 4월 15일 오전,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며칠 후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람 대부분 체포되고 주범인 부스는 숨어 다니다 며칠 후 군인들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4명에게는 사형, 3명에게는 종신형, 1명에게는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해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민들은 고인을 참배하고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유해는 특별 열차에 실려 고향인 일리노이주로 돌아갔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시신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한 오크리지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링컨 대통령의 생일인 2월 19일에 가까운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정하고 역대 대통령들과 함께 그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1894년 4월 14일 토마스 에디슨이 영사기 발명을 발표합니다. 영화를 유료로 보여주는 상업적 키네토스코프 전문점을 뉴욕에 연 것입니다. 키네토스코프 팔러라는 영화 관람 상점 체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뉴욕 키네토스코프 팔러에는 5대의 기계를 설치해 25센트를 내면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그 체인점들에 자신의 장비를 판매했습니다. 영화 관련 장비의 상업적 판매의 최초 사례입니다. 키네토스코프는 에디슨의 초기 영화 영사 장치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장치 상부의 작은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키네토스코프는 영사기는 아니었지만 관원을 통해 일련의 고속 필름 셔터 이미지를 전달해 움직이는 상을 만들어줌으로써 비디오가 출연하기 전까지 모든 영화적 영사기의 표준이 되는 기본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뉴욕 키네토스코프 전문점을 시작으로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 키네토스코프 전문점들이 급속히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싱그러운 봄과 함께 BOA 한국어 방송이 새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과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 서울을, 매주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 탈북민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